안녕하세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여성 엔지니어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우리들의 단단단단 이야기, 테크 언니스 여섯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한 명이자 인도 뉴델리에서 살고 있고 NGO 조직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계신 유수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네. 아니, 이렇게 극찬으로 소개해 주시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수진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수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인도 델리에서 국제 개발 분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저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저 그냥 저희 집 앞에 반얀 나무가 엄청 크게 드리워져 있거든요. 거기 오는 새들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약간 질문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뉴델리랑 델리랑 다른 도시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델리 안에 뉴델리가 있고, 델리 안에 이제 구역이 나눠지는데, 델리가 약간 특별 자치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주가 여러 개 있는데, 델리는 이제 좀더 특별한 행정구역이고, 그 안에, 또 구역이 엄청 크게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델리예요. 그래서 좀더 새로 개발된 구역이죠.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수진님을 뉴델리에서 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 말했나? 약간 이런
아,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마침 뉴델리에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한 가지 매번 신기한 게 수진님하고 이렇게 톡하거나 얘기할 때 시차가 인도에서는 30분 단위의 시차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혹시 그뭐 배경이라든가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를 저도 이 소우님이 약간 먼저 좀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써 있길래 저도 이거를 놓쳤다가 오늘 보고 나도 모르는데 하고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게 그 인도가 사실 대륙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정말 느낀 건데 이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 경도를 재보면 30도나 차지한대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거 지금 방금 읽고 이해한 거라서 360도 중에 그걸 24시간으로 나누면 15도마다 이제 시차가 하나씩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인도의 가운데쯤이 좀 약간 중간에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 나라에 시차가 생기면 사실 뭐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하나로 통일하고자 그냥 가운데가 좀 5시간, 그 GMT 플러스 5시간 반 정도가 딱 맞아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매번 되게 그 점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도 뭐 15분인가 차이가 있잖아요. 30분인가. 그거는 이제 뭔가 약간 정치적으로 차이를 주려고 한것 같은데, 한국이랑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이 팩트 체크해서 빼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편의상이라고 백과사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네.
그 팟캐스트 끝나고서 북한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찾아올게요.
시차가 그렇게 나는지 제가 몰랐어가지고. 근데 그 점이 있다는 게 매번 신기한 것 같아요.
30분 시차가 있었는데 없앴다고 하네요, 2018년.
그렇구나. 아무튼 매번 신기합니다. 요즘 인도 날씨
네.
어때요?
요즘은 몬순 시즌이라서요. 오늘은 비가 안 왔는데 거의 매일 비가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막 한 20분가량 정도 쏟아지고 그럼 이제 뭐또 구름이 들이우다 보니까 또 바람이 불고 해서 선선해지기도 해요. 저녁이랑 아침이랑 밤으로는. 근데 이제 낮에는 되게 습해가지고 되게 가볍게 입게 되고 좀 끈적끈적하고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저녁 때비 오고 그 상쾌함이 있어가지고 해도 지겠다. 그때 항상 이제 밖에 가서 산책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나름의 그 즐거움이 있어서. 네.
그 몬순 시즌은 보통
네.
그몇월몇 월에 있나요? 인도에서?
아, 네. 여기 일단은 몬순이 인도 거의 전역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또 대륙이라 기후가 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델리 쪽은 몬순이 한뭐 7월부터 9월 초 정도까지고, 그 후로는 이제 막 약간 저희 봄 날씨, 진짜 기분 좋은 봄 날씨 같은 게 조금 유지되다가, 겨울에는 뭐한 이제 12월, 1월 그쯤에는 한 자릿수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꽤 추워져요, 델리는.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 3월 말부터 몬순 시즌 직전까지, 6월까지는 그 약간 저희가 뭔가 인도를 잘 몰랐을 때 상상하는 그 진짜 무더운 그런 날씨 있잖아요. 되게 건조하고 무더운 40도 넘게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오고요. 그게 진짜 여름이고, 그 다음이 몬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가을, 겨울은 한 자릿수, 봄도 있고 나름 조그맣게 그런 날씨랍니다. 기후합니다.
아, 그, 저한 가지,
네.
하나, 수진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인도에 여행을 하려면 가장 좋은 달이 언제인가요?
아,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을이나 봄 같은 그 날씨들이 딱 9월, 10월? 가을은 9월, 10월? 그 다음에 봄 시즌은 2월부터 3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델리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기 히말라야 쪽 간다 하면은 거긴 또 워낙 추우니까, 뭐 진짜 완전 겨울을 경험하러 가는 거 아닌 이상, 봄에 한뭐 5, 6월? 봄이 아니라 5, 6월쯤 가면은 좀더 따뜻하고, 활동하기 편한 그런 날씨고, 12월, 1월, 뭐, 이럴 때, 델리는 좀 춥지만, 그리고 10월 말 정도부터 1월 정도까지는 이게 추우면서, 그 추운 대기가 이 델리 쪽에 모여요. 그 지형상, 그 북쪽으로는 히말라야가 있고, 델리 쪽은 이제 평평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또 산맥이 있고 해서, 추운 공기가 모이는데, 또 그때쯤에 델리의 유명한 스모그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근데 그게 심해지는 이유도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잘안 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래서
아,
겨울에
정체돼
델리는
있구나.
정말, 네네, 그래서 12월, 1월은 진짜 추천 안 하는데, 또 인도의 남부 쪽은 뭐 저기 타밀나두나 케랄라 이런 쪽은 겨울에 가면은 또 되게 쾌적한 그런 날씨이고, 그래서 어딜 가느냐 따라 다른데, 델리는 이제 2, 3월 혹은 9월, 10월을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여기 베를린 살면서 인도
네.
친구들도 몇명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한두명 정도 친구가 인도 남부 출신 친구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꼭 연말에 꼭그 방문을 하더라고요, 집에.
네네네네네. 말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남부는 또 달라요.
방문하고 네. 그리고 또 뭐지? 그 드왈리? 드왈리 축제도
네.
10월인가? 음력은 아닐 텐데, 아무튼 그런
그
축제가.
힌두 달력을 따르는데, 대략 한 10월 말쯤? 뭐, 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지만. 네. 그것도 여기 이제 북부에서는 굉장히 크게 치러지는 뭐 축제고, 근데 그게 또 스모그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남부에서는 디왈리가 그렇게 큰 축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북부에서는 엄청 큰 축제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폭죽을 많이 터뜨려요. 이게 왜냐면 뭐지? 빛의 축제다 해서 그 촛불도 많이 키우고, 이제 집집마다 저희 크리스마스 장식하듯이 빛도 많이 이렇게 켜놓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날 딱 디왈리 밤에 폭죽을 막 터뜨리면서, 그게 이제 불법인데도 이게 딱히 이게 규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그러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대기에 좀안 좋은 영향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확 공기가 나빠지는 게 느껴져요. 디왈리 다음에 항상. 약간 네,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만난 그 친구도 그 디왈리 시즌에는 뭐그 친구가 말했던 전통 방식 중 하나가 되게 비싼 물건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은 그 음식 그 식기 같은 걸좀 좋은 걸 사거나 그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그런 관습? 미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거라서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같이 사러 그 독일의 그 후라이팬 브랜드가 좀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후라이팬 그런 거. 그래서 같이 사러
네.
가고 이랬는데 그게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디왈리 때, 저는, 그니까, 딱 그, 제가 2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제그 인도인 파트너랑 이사를 왔는데, 그몇달 뒤에 디왈리에 그 파트너분의 부모님께서 막 잔뜩 컵이랑 뭐그 믹서기 뭐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집들이 선물이라 생각했는데 디왈리 선물 겸 집들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관습에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저희 추석처럼 선물 다 많이 주고받고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주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좀 비슷한 점이 보였어요.
되게 흥미롭네요.
네. 인도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수진이 인도에서 거주하신 지
네.
이제 어느 정도 되셨죠?
아, 제가 10월에 4년을 채우게 돼요.
아, 4년,
그래서
4년 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네.
어떤 결정으로 인도에 오시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딱뭐한 2019년, 20년쯤에 커리어 전환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 데이터 사이언스 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좀이 사회적 임팩트 있는, 소셜 임팩트라고 하죠. 소셜 임팩트 쪽으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뭐 코로나도 터졌겠다. 그때 정말 소우님이랑 매주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서 진짜 되게 멋있는 뭐 예쁜 카페들 가서 서로 약간 뭐 취업 준비 또는 뭐 공부 이런 거 계속 되게 꾸준히 했는데 너무 힘이 됐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너무너무 좋은 추억인데, 그렇게 하면서 좀 이쪽 일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소셜 임팩트에 기여를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근데 마침 이 회사에 그 공고가 떠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뭐그 대학원도 지원을 했었고 뭐 다른 데도 생각은 했었는데 여기가 그냥 하는 일이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일이었어가지고 사실 당시에는 이 약간 커리어 전환에 대한 생각이 더 컸고.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산다? 에 대한 그 제약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가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면 가겠다 하는 상황에 이런 공고가 떴어가지고, 여기는 국제적인 단체인데, 델리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으로 오게 되었어요. 짧게 말한다 했는데 길어졌네요.
수지님께서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냥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그냥 그 한국의 스타트업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 그런 소셜 임팩트와 조금 무관하게 그냥 일하는 경험을 쌓아보자 하고 들어갔던 거라서 오히려 그게 약간 예외적이었을 정도로 그냥 어릴 때부터 아마 가장 큰 영향은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은데 부모님 둘다 이제 그때 80년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셨었고 두분다 이제 커리어도 뭔가 뭐 경제 정책에 대해 고민한다거나 뭐 대한민국의 뭐 자원봉사계에 종사하신다거나 뭔가 항상 사회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더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시고 그런 생각과 대화에 많이 노출이 되었어가지고 자라오면서 당연히 이제 주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스타트업계에 갔다가 이제 좀몇번제그 약간 덕업 일치가 안 됐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몇번 있다 보니까 아, 아니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지 하면서 다시 전환을 해보자 하고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게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어로는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번역이 되었을 거예요. effective altruism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제 그때 친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 알게 되고, 근데 이게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1달러를 쓰더라도 그게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뭔가 되게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너무 막이 약간 특히나 더 어리고 뭔가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effective altruism에서 뭐, 생각하기로 우선시하는, 뭐라 해야 되죠?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effective altruism에서 많이 강조하는 뭔가 이런, 대의 명분 같은 게, 그러니까 1달러를 쓰더라도 사실 잘 사는 나라에서 썼을 때랑 못 사는 나라에서 썼을 때그 임팩트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좀 국제적으로 가장 개발이 덜된 곳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제개발 쪽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 effective altruism에 대한 뭐 저의 생각은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좀 변화한 상태고 그래도 좀 재밌는 막 재밌다기보다는 참 그래도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한 그런 집단이자 뭐 운동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질문 충분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네, 그 책을 이렇게 보기만 했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저도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여가지고.
그것보다 좀더 최근에 나온 책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그 웹사이트에다 링크를 걸으면 읽어보실 분도 있으셔서.
네,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책도 있고, 윌리엄 맥카스킬이라는 사람이 쓴, 좀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좀 비판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판이랑 많이 이제 비슷한, 근데 잠시만요, 이게 Moral Ambition이란 책인데 제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출판됐는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뭔가 Moral Ambition이란 도덕적 야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비슷한 기류인데 좀더 효율적 이타주의와는 다른 결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 수지님 지금 그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이제 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 엔지니어링 팀이 조금 더 크게 있고, 그 밑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좀더 국제 개발 단체이긴 하지만, 요즘에 좀 AI가 아무래도 너무 뜨고 있다 보니까, AI를 좀더 필두로 하는 그런 단체가 되려고 여기도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조그맣긴 한데 그래도 저의 보스는 이제 Chief Data Scientist시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7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가 사실 한 명밖에 없는데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명밖에 시니어 분한분 계신 상태고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다들 이제 뭐한 재작년부터는 다들 약간 풀스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 일이야 뭐 옛날 막 많이들 아시는 약간 뭐 예측 모델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AI 활용한 뭔가 소프트웨어나 뭐 챗봇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수지님,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이제 4년 근무하시면서 되게 뿌듯했던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거는 아마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제가 무려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그 SAS를 처음 만들어 본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 혼자가 아니라 아마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7명 중에 6명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그 구글에서 구글.org라고 그 non-profit 단체가 있거든요. 구글에서 구글이랑 연계된. 거기서 이제 펀딩을 크게 받고 또그 구글.org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generative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뭐 엑셀러레이터가 열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경험도 처음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면서도 이제 뭔가 그 6개월이 끝날 때 데모데이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목표로 또막 달리고 또 구글 엔지니어 서포트도 조금 있었고, 네,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프로덕트 자체는 뭐였냐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단순한데 저희가 같이 일했던 그 단체 중에 남아공에 있는 Mom Connect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아공에 그 저희로 치면 보건부죠? 거기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임산부 또는 이제 막갓 출산을 하신 분들을 위한 챗봇인데, 네,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단체는 따로 있었고요. 근데 그 단체랑 저희가 협업을 했었던 건데, 거기는 그 챗봇이 이제 다이 룰 베이스로 돼서 AI가 전혀 안 쓰여지고 있는 그런 챗봇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제 새로운 엄마들 혹은 뭐 이제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 막 임산부들이 막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거죠. 그 단체에서 이제 펀딩을 할수 있는 그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데서 AI가 활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약간 뭐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좀더 간단한 모델로, 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 Mom Connect에서 만들어 놓은 그 FAQ들 중에 가장 알맞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답변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었고, 그거를 그 서비스에 연동을 했었는데, 이거는 2023년에 했던 일인데, 이제 24년에는, 이제 그 생성형 AI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더 활용해서, 가장 매치가 잘 되는 FAQ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RAG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RAG를 활용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그 특별, 딱그 특정한 답을 생성해내는 그런 단계로 이제 다시 좀, 고도화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또 그거 외에도 사실은, 그렇다면은 FAQ 단위로도 뭔가 모니터링을 할수 있으면 좋겠고, 어떤 FAQ가 가장 이 RAG에 많이 활용이 되는지, 또그 생성된 답변에 대한 뭐그 유저들의 피드백은 어떤지, 얼마나 이제 업보트를 받고 얼마나 다운보트를 받고 하는지, 또 유저들이 질문하는 그 패턴들이 있는지, 요즘 따라서 더 하는 질문들이 있다거나, 뭐 더 많이 질문되는 그런 토픽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키워드가 있다거나, 혹은 뭐 새로운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 그 FAQ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다거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또 되게 필요로 했었는데, 작년에 그 구글.org를 통해서 그런 거를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의 가설로는, 맘커넥트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디지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챗봇을 운영하는 다른 단체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약간 사스 형식으로, 전부 다 오픈소스거든요. 사스 형식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FAQ를 매니지하는 그런 UI도 있고, RAG, RAG를 테스팅하는 UI도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UI도 있고, 그런 프로덕트랍니다. 그래서 현재 맘커넥트에서 그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걸 굉장히 잘, 네, 현재 맘커넥트에서 그걸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저도 개발자로서 성장을 한, 그런 기회였어서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수진님하고 수진님 팀분들이 만드셨던 그 프로덕트 맘커넥트에서 이렇게 들으셨던 피드백 중에서 이제 되게 뿌듯하셨던 피드백이나 아니면 이건 되게 신기했던 피드백이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잠깐만요. 이건, 글쎄요. 저희, 근데 너무 피드백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잠시만요. 제가, 네.
네네.
이게, 네. 피드백이 좋았던 게, 사실 그 전에 버전은, 물론 이제 2년 전이지만, 질문을 하면은 그냥 딱딱하게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그 FAQ만 딱 떨어졌는데, 죄송해요.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겠죠, 아마. 왜냐면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지금 2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일 텐데, 질문을 하면은 이제 딱 진짜 대화하듯이 대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 질문을 해도 또 그거에 컨텍스트에 맞게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경험이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건 물론 이제 생성형 AI가 주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benefit이긴 한데, 일단 이 서비스 내에서는 사람들의 그 경험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한다고 전해들었어요. 거기 PM한테서. 그래서 저희도 뿌듯했죠. 그리고 그 모니터링 대시보드로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막 매달 몇 개의 질문이 들어오고 몇 개의 이제 그 업보트, 다운보트가 되는지 보이니까. 근데 요즘 아마 한 막 8만 건 질문이 들어오면 한 달에 뭐 그중에 이제 막 6만 건은 이제 업보트가 된다거나 그런 게 보이니까 아, 한 8, 6만 건이 아니라 한 80%가 업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긴 있겠구나. 이게 특히 NGO 쪽에는 좀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펀딩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래서 3명이서 그 3명의 간호사가 이 질문을 다 8만 건의 질문을 다 답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AI 도움으로 네, 이거는 많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수진님이 이제 근무하고 계신 이제 회사에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좀더 어필을 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수진님이 생각했을 때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것과 그 AI 기술을 이렇게 수진님 회사에서 이제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과정에서 발견되는 뭐 윤리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딜레마라든가 그런 것들, 그 기타 등등 아무것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두서 없이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 인도에서 이런 기술 배우러 가는 기술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견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인도 정부에서 펀딩하는. 근데, 이 학생들도 모르고 이 기술 학교들도 그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그런 학교들에 가가지고 이런 이 견습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 하면은 뭐 돈도 이만큼 나오고 이그 뭐라 하지?
증명서?
네, 증명서를 받고 해외 취업도 가능하고 뭐 그러니까 전기 기사나 뭐 수리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데 나오면은 근데 그래서 특히 좀 더, 저소득 계층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큰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이 단체에서 그거를 이제 발로 뛰어서 많이 알리고 그 학교들이랑 연계해서 많이 알리고 또그 로컬 비즈니스들한테도 여기에 참여해라 해서 많이 알리고 하는 그런 단체랑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발로 뛰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챗봇 같은 거랑 얘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또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영어로만 되어 있고 인도에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영어를 그렇게 익숙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막 모바일로 그거를 보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챗봇이 도와주면 얼마나 쉬울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몇년 동안 발로 뛰었던 그 경험을 거기에 녹여내면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도 전국적으로. 그래서 챗봇, 그런 AI를 활용한 챗봇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없던 게, 전혀, 액세스가 없었는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그런,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0에서 이제, 무엇, 0이 아님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단체가 닿지 못했던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근데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임팩트도 있고, 그리고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서 되게 복잡했던 프로세스를 좀더 간단하게 대화 형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엄청난 뭔가 포텐셜이 있죠. 아직은 지금 개발 중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마음 커넥트는 확실한 그래도 성공의 사례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어떤 기술을 개발하든 간에 이게 실제로 또 유저들한테 가서 테스팅 해보고 하다 보면은 진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도 좀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게이 학생들이랑 만나서 테스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근데 저희가 거기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학생들이 매번 이제 챗봇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걔랑 대화를 해보라고 하는데 계속 저희를 보면서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거야 물론 이제 좀 테스팅 디자인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없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그 챗봇이랑 교류를 하는지 좀볼 필요가 있긴 한데 약간 생각지 못했던 데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한 가지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유저 그룹이 저희랑 너무 달라요. 개발하는 사람들이랑. 여기 이제 막 일단 뭐 나이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저랑 비교했을 때는 특히 문화도 또 다르다 보니까 그냥 국가적인 문화도 다르고 뭔가 또 챗봇이란 거를 막 많이 안 써본 경우도 많고 저희 생각에 뭔가 유저한테 기대하는 치가 있잖아요. 뭔가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떤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를 약간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나 그렇겠지만 유저들하고 많이 교류하고 관찰하고 유저들의 행동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아무리 AI가 똑똑하다 해도 그 AI를 어떻게 패키징하느냐는 저희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또 요즘에는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AI로 프로토타이핑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프로덕션 하기에는 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AI 기술 단계에서 뭐 어떻게 아키텍처를 세우고 어떻게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하느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유저의 특성이랑 그 행동을 잘 이해하고 그 아키텍처든 뭐 이밸류에이션이든 다 디자인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저랑 굉장히 다른 집단인 유저들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잠깐만요. 결국 하고자 한 얘기는 어떤 프로덕트, 여느 프로덕트나 다름없게 그냥 좋은 프로덕트나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야지 이게 저희가 갖고자 하는 소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른 어느 테크 프로덕트나 좀 다른 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유저 그룹이 뭔가 뭐 인터넷 액세스가 좀 덜하다거나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기술 다루는 게 편하지 않다거나 뭐 아니면은 네. 뭐 그런 거를 좀더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이제 테크 프로덕트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고민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분야에서, 그래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기술적인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정부가 차용했을 때. 왜냐면 정부가 차용해야지 그게 스케일이 가장 커지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 스케일만큼 크게 이제, 유저 베이스를 갖는 그런 기술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정부만큼 그 모든 전 국민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지금 만들고 있는 챗봇도 이제 어떤 그 인도의 한 주정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 주에서 이거를 오너십을 가지면 어떠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게 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그러면 좋은 게 정부 차원에서 그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 임팩트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 핸드오버가 된다면. 네. 이거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 책이었는데 Recoding America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뭔가 시빅 테크 쪽에서만 오랫동안 일해 오셨던 분이 왜 정부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못할까 하면서 그거를 엄청 딥다이브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물론 정부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제 많은 그런 온갖 규제 규율들을 따라야 돼서 훨씬 더 이제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또 약간 일이 산으로 가는 그런 뭐 일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정부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웃소싱을 하다 보면 자기 본인 역량이 끼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네, 정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만드는 게 정부에서 차용이 되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이게 약간, 완전 근본적인 거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왜냐면, 왜이 친구들이, 혹은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가난해졌는가?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네.
아, 네네네. 그래서 기술로 뭔가 이제 특정한 뭔가 분야 혹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노력이 아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네, 특정한 문제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근데 거기서 외에는 이제 뭔가 고민도 있죠. 내가 하는 이게 충분한 건가?
수진님이 얘기하셨던 정부 차원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그잘된 예시가 있나요? 뭔가 이 NGO 업계에서 그잘된 사례가 혹시 하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차용했는데, 그래도 운영은 아웃소싱 되는 거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서 이거를 오너십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 저도 많이 못본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정부가 커미션을 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라 해서, 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정부가 NGO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잘된 사례도 괜찮아요. 뭔가 오너십이 아니더라도, 뭔가 아웃소싱을 주더라도, 뭔가 실제적으로 소셜 임팩트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NGO 단체와 그 관계자분들 사이에서 좋은 예시로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뭐한 가지로는 수지님이 만드셨던 그맘 커넥트도 좋은 예시 중 하나고.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예시는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런 걸좀 준비를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
많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진짜. 네.
너무 약간 갑자기.
진짜 미리 그거를 답변을 조금 써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 끝나고 나서 혹시 수진님이 소개해 주시고 싶은 카레에 대한 링크가 이렇게 있으면
네.
링크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웹사이트에다가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진님 회사랑 이제 프로젝트 얘기 말고도 수진님이 지금까지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
거의 한 7, 8년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엔지니어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아, 없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 대학교 때 이제 수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재밌어 보인다, 재밌다 해서 한 거지. 뭔가, 사실, 정말, 뭔가 주변, 저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뭐 엔지니어라는 게, 라는 직업이 있는지를 아마, 그 직업이 또뭘 하는 건지는 아마 대학교 가서 진짜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사실 딱히 없었고, 그냥 졸업을 하고 뭔가 경험을 쌓아봐야겠다 보니까 제 배경에 맞는 직업이 엔지니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해서, 근데 그때도 사실 비슷하게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혹은 머신러닝 일을 했었던 건데, 네. 그래서 엄청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전공에 맞는, 재밌어서 한 전공에 맞는 뭔가 실질적인 일을 찾다 보니까, 아, 엔지니어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저는 막 너무 이론적으로 파고들거나 뭐 연구를 할 생각은 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지니어 길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이전 얘기 조금 꺼내보면 수진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엔지니어 직종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유가 있고 막 엄청 내가 이걸 대학에서라는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혹시 그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수진님 그 수학 두개 전공하신 거죠?
네.
그 전공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혹시
아.
왜 저는 약간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택했다는 게 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저의 아버지의 그 영향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어른 돼서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살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많이 하셔가지고 저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 제가 이 전공을 선택을 했었던 건데 수진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도 대학 들어갈 때막 수학을 하겠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무슨 뭐, 인지과학 또는 뭐, 물리학 이런 거에 약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학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뭐라 그러죠?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죠. 거기 교수님이 이제 너무 재밌게 잘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아마 그 코스에서 처음으로 증명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학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공을 2학년 때 정했어야 됐는데, 1학년 때는 기본 코스를 많이 듣고, 그래서 2학년 때 수학을 전공을 했다가 또 수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수학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냥, 아, 내가 대학교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뭔가 순수한 학문을 경험해 보겠는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은 뭔가 지적 허영심을 갖고 수학을 선택한 게 있었고요, 분명히. 정말 이제 약간 글쎄요, 제가 너무 어렸다 보니까 뭔가 이 학위를 갖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개념이 전혀 거의 전혀 없이 그냥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순수 수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잘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딴게 없나 보다가 이제 컴퓨터 과학 코스를 우연히 들었는데. 자바로 무슨 뭐 카드 게임 만들고 이제 OOP 배우면서 근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면서 아, OOP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이것도 괜찮겠는데 하면서 그 컴퓨터 과학 코스도 좀 이거저거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건 또 허영이라기에는 좀 허영은 좀 너무한 말 같고 그냥 재밌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학년 때 되면서 좀, 아, 좀더 실용적인 걸 해야지 내가 먹고 살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좀더 응용 코스들도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수진님 커리어 관련해서 조금 살짝 더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제 보셨을 때, 아, 이건 내가 잘했다. 아, 이거는 조금 다시 하면 다시 다르게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한 선택과 좀 한다면 달랐을 선택 말씀하시는
네, 그
거죠?
중에 편하신 걸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잘한 선택은 아마, 이 회사의 오퍼, 받고 이 회사에 지원한 거가 그 선택이었겠죠? 지원해서 또 인도로 이사 오기로 결정한 것인 것 같은 게 그냥 인간 유수진으로서의 그 시야나 뭐그 경험을 너무나 풍부하게 해준 그런 계기였어가지고 인도로 이사 오고. 또, 이 국제개발 분야로 들어와서, 뭔가,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게참 좋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훨씬 똑똑해. 그럼 더 좋은 거죠. 뭔가 더 배울 게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또 뭔가 이렇게 약간 가치관이 이쪽 한쪽으로는 적어도 좀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게 참, 뭔가 연대감도 느끼고, 또,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인도에 오면서, 또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나이로비에도 오피스가 있고, 뭐 필리핀 마닐라, 세네갈 다카, 그다음에 다카르, 그다음에 모로코 라바트, 그다음에 잠비아의 루사카에 오피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굉장히 국제적인 회사다 보니까 동료들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야가 넓혀진 게 있는데 또 인도에서 살수 있고 또 회사를 통해서 나이로비도 갔다 오고 또그 맘커넥트 일 때문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 뭐 경험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냥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아 정말 내가 뭘 모르고 살았구나. 왜냐면 그런 나라를 가다 보면은 역사를 좀더 공부하게 되고 거기 문화도 좀더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다면 달랐을 선택이, 아, 좀더 일찍 이렇게 전환할 걸? 이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이걸 좀더 일찍 경험하지 못한 게 오히려 아쉬운, 네.
그렇구나. 저도 그 나라에 살면서 뭔가 그 문화랑 그 역사라는 정치라든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저도 막 아직까지도 이 베를린에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독일, 왜냐면 분단도 겪었고 이전에 나치 시절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내가 이 도시를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들어서, 아, 한번 책 같은 거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그 리마인드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하면서 이렇게 흡수되는 거에 일단은 만족하고 있는데. 근데, 네, 너무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인도 국내 여행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인도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외국인이 인도에 생활한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인도 국내 여행 많이 해봤냐? 어느 도시 혹은 주를 가봤냐 하면 제가 그 애플 노트에 어디 갔는지 리스트를 아예 적어놨어요. 왜냐면 너무 이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17개 주를 다녀왔다. 17개 주 중에 뭐한뭐뭐 40개 도시를 다녀왔다. 그럼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거죠. 근데 그 17개 주가 다 문화가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른 경우가 많고 또 도시 도시마다 또 문화가 당연히 역사도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하니까 네, 정말 배울 게 많은 곳입니다.
수진님, 인도에서 가장 추천하는 혹시 여행지가 어디세요? 그러니까 다녀보신 곳 중에서.
아, 제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우선 그래도 델리는 좀 신기한 여행지인 것 같고요. 물론 수도이기도 하고 워낙 문화가 깊다 보니까 이제 델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무굴 제국 때그 유산들이 굉장히 곳곳에 있거든요. 저희 왜 제가 로마 갔을 때 느꼈던 게, 어떻게 도시 자체가 그냥 문화유산 같지? 싶었었는데, 델리는 조금 더 그게 약간 퍼져 있지만, 정말 곳곳에 되게 오래된 막 몇백 년된 건물들이 있고, 근데 이제 보존의 정도는 좀 다른데, 건물마다. 그런 게 곳곳에 있어서 참 아름답다운 것 같고, 또 굉장히 그 나무가 많거든요, 도시에. 그러니까 공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무는 굉장히 많고 공원도 예쁜 공원들이 참 많고 국립박물관도 굉장히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전시품들이 있는데 이제 전시 자체는 뭔가 약간 저희 국립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거를 이렇게 전시하지라고 싶을 수 있는데, 워낙, 네, 그 역사가 깊다 보니까, 참, 네, 많은 게 모여있는 도시죠. 근데 델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멀리서 히말라야 산맥을 봤는데, 막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거기를
진짜요?
가려면, 네, 뭐 비행기 타고 차를 막한뭐 10시간 타서 갈 수도 있고 한데, 또 인도의 재밌는 점이 이제 대륙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 어느, 출신 지역이 어디냐라고 뭐 물어보면서, 나는 뭄바이 쪽에서 왔어. 뭄바이 가까이서 왔어. 하면은, 가까이면 그럼 어디? 하면, 보면은, 그분 출신 지역이 뭄바이에서 차로 6시간. 근데 그거를 가깝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긴 대륙이니까. 그래서 한 10시간 이내면 대략 가깝다고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로. 근데 물론 이제, 고속도로 인프라가 뭐 우리나라만큼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 개념이 달라요. 너무 대륙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그 마인드셋을 갖고 오셔서 조금 이렇게 차로 여행을 좀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온다면은 그런 데도 추천드리고 약간 뭐 히말라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히말라야 보이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막 엄청 무슨 히말라야 등반하듯이 준비해서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가서 이제 등산도 가볍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곳들이 많고 남부도 참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 일단 그렇게 추천할게요. 제가 가장 마음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델리고 그다음에 히말라야가 보이는 어아좀 특정해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다람꽃 혹은 뭐 다람샬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도시거든요. 네, 그 주변으로 이제 조그만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문화도 참 신기했어요. 왜냐면 티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인도에서 티벳 경험을 할수 있는 신기한 곳이기도 하고 또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추천 감사합니다, 수진님.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수진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돼서 수진님의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국제개발 쪽을 오면서 알게 된 점이, 아,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였거든요. 왜냐면 개발 일은 또 개발 일인데, 그냥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왜 어떤 나라들은 못 살고, 왜 어떤 정부들은 왜 어떤 정부들은, 부패하고,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막상 공부를 하자면은 공부해서 뭐 했을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 중이고, 글쎄요, 그냥 저는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좀 진득하게 휴식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 한달 동안 여기 고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옛날에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포르투갈 문화가 녹여져 있는. 근데 아무튼 거기에 가서 무슨 뭐라 그러죠? 퍼마컬처라고 하나요? 어떻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거 배우는 코스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한달 정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 그러고 뭐, 그 진흙으로 집 짓고 그런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배울 수 있다고. 그런 것도 약간 관심이 있는데. 네, 요즘 그냥 또 일이 바빠서 막 깊이 고민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은 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수진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뭔가 차근차근 바쁜 와중에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얘기를 하면서 공유해 주셨던 뭐책 관련이라든가 관련된 링크 관련돼서는 저희가 웹사이트에다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그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팟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7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